예. 요한복음 16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16장이 끝나면은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17장에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16장에는 또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세상하고 접해보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면 완전히 세상에 그들이 노출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여기 실족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not be offended 그러죠. offended란 건 뭔가 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든요. 나 지옥 갈 거야. 그러고 뭐, 이상하게 그참 야유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다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또 그냥 널브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낯이 아주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욕도 얻어먹고 욕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굳어졌기 때문에 웬만큼 얘기해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인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함께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대화 때문에 offended,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너무나 또이 콩나물 시루에서 자란 그좀 햇빛을 보지 못한 그러한 그 연약한 걸 나타내가지고 죄악에 아주 쉽게 말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건드릴 때 기분이 상하고 발끈해가지고 참 죄를 짓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보면서 베드로가 계집종이 한마디 했을 때 그냥 발끈해가지고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는 참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하게 될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0절 보면은 26장 10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송표를 주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사도들만 이렇게 핍박하고 추리한 게 아닙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캐톨릭이 말이죠. 캐톨릭이 오랫동안을 정말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을 한 6천만을 죽였습니다. 한 1000년 동안 6천만을 죽였는데 죽일 때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결국은 그들이 죽인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까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캐톨릭 교회만 유니버설 처치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거기서 나간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중세 때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은 역사가 알고 있고 참 기독교 역사는 피에 발자취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말이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 기억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겠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 말씀을 그때 기억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서 주님을 그래도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거든요. 그때 주님이 한 모든 말씀, 세 번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을 포함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슬프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진 다음에 생각이 날 때 슬픈 마음이 들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이거는 뭐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경황이 아닌 거예요.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철렁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것에서 해본 말이죠. 그때 사도들의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도 내 자신의 그 신상을 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사실 지금 가시는 게 주님이 가시겠다 그러는 게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 죽으심의 그 고난, 그거를 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광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님은 죽으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받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슬픔이 마음에 찼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보다도 내 입장이 더 먼저죠. 내 입장.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입장이 좀, 나빠져도 괜찮아지는데 옛날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주님의 일이 흥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표준을 어떤 일이 있는데 나에게 손해가 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일에 플러스가 되느냐. 주님의 일에 플러스가 되면은 그것을 오케이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차있기 때문에 주님의 플러스 된 일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손해보면은 그냥 슬픔이 가득한 거죠. 그건 뭐 그때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사실 이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속에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익한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성령이 오신 거. 이거 가지고 먼저 얘기하다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요. 또 베네핏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강조하고. 그러나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위로자라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거는 꾸짖어가지고 양심에 찔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꾸짖어서 양심에 가책을 준 겁니다. 사실 그 책망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잘못됐었구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에 정말 그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도 모르고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크리스찬들까지도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책망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들 심령에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면은, 모르게 되면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살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다가 죄가 있느냐 그러면 죄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죄가 있으면은 이 죄를 가지고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가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하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할 수 없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고, 먹으니까 살고, 살다가 보면 또 늙어가지고, 또 애들 낳고, 이렇게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심판에서 뭔지 모르죠.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왔던 이 마음의 가책이, 아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믿지도 않았어. 이 믿지 않은 게 얼마나 죄송하고 믿지 않고 산 게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진 죄 때문에 눈물 난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거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오니까 창피해가지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죄에 대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사람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왜 하필이면 종교를 가져도 왜 유대인 종교를 갖느냐 그런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성령이 그가 하나님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게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이론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할지라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은 의에 대해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라는 게 뭔가? 의. 사실 이 우리가 그 한자 의자가 어떻게 보면 그 양 밑에 내 아자가 있잖아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간다. 아, 그다음에 요한 1서 보면은 모든 불의가 다 죄다. 불의가 다 죄다. 그러니까 양 밑에 들어가는 게 다 죄다. 이렇게 돼 있죠. 참 그 자연 계시 속에도 그 뜻이 있는데 아, 이 얘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에는 혈과 이걸 못 올라가죠. 죄는 못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얘기는 뭐죠? 다시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 얘기는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땅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었어요. 그분만이 의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 길 외에는 하늘에 가는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받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나는 죄 가운데서 지옥 가고 내 자식들까지도 참 계속해서 우리 가문이 전부 지옥 갈 뻔했구나. 이런 그 철렁대라는 마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거든요.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심판을 받았지만 집행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 마귀는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꼭 그 사형수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쏟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어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다 아는 것 좀 더 찾아.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신 목적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가진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왜?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모든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사탄이는 죄가 있는 곳에 그가 사망을 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어디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렇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다 감당하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사망을 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마귀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부활이 말이죠. 침으로 한 번 쏘면은 그 다음에 쏠 게 없어요. 죽어요. 벌은.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죄를 다 갖다 놓고 딱 달렸는데 거기다가 사탄이가 침을 탁 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걸. 이젠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가. 그런데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벌 무서운 사람들 말이죠. 벌 침도 없는 벌이 막 가면 벌 무서운 사람들 막 난리를 치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속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죄를 멸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면 사망이 없어지죠. 결국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 통치자 마귀. 여러분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6절 보겠습니다. 이 사탄이가 마귀가 주님한테 시험할 때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하늘 아래 땅이 말이죠. 자기에게 넘겨졌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자. 맞는 얘기예요. 왜냐? 사탄이 죄를 가졌을 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의 종이 되니까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지만은 세상 통치권, 세상 통치자로서 임명받았지만은 결국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이 되니까 이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탄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담대하게 법적으로 이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법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네가 저라면 내가 너에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 네 거냐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은 지금 심판, 사탄이가 이제 저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거는 법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 이제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사탄이가. 예? 주님이 처절하게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책망이 오니까 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바랄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더 추구할 게 없구나. 이건 망할 세상 아니냐.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말이죠.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놀러 많이 다녔어요. 하여튼 틈만 나면은 이 모비론 빌려가지고요. 그렇게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재미가 없어요. 다 없어질 거니까. 새로워질 때, 주님 오실 때 해야지. 지금 무슨 속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께 주시는 책망이에요. 이게. 세상 막 따라가다 아이고 이 세상에 이게 망할 세상이구나. 이거 불타버릴 세상이구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참 성도들 살기 싫을 텐데 크리스천들도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 뭔 말이죠. 이게 책망을 못 받아들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상재림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타버릴 것이라. 땅도 타고, 여기 땅이 지구예요. The earth 그랬어요. the earth and also the works that are therein, 그랬어요. shall be burnt up. 타버린다. 이게 주님 말씀 보면 진리죠. 에?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죄가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은 의가 거하는 의가 거하는 그랬죠. 내가 깰 때 참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이 다윗은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걸 미리 성리안에서 봤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것은 막 그거 없으면 못 베기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이용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 근데 사랑하면 안 돼. 돈도 필요하고 세상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다음에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것들을 백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로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헛된 것 따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그냥 영생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치자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책망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줍니다. 그렇죠? 바뀌어줍니다. 네,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도 사탄이는 우리가 육신에 살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하고 육신을 미혹을 해서 더 자꾸 떨어지게 하죠. 쏟게 만듭니다. 신기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쏟으면 안 되죠. 그래서 쏟지 말라 그랬습니다. 쏟지 말라. 쏟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쏟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쏟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사실 주님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앞으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절제해야 됩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줘보세요. 고기를 줘보면 체한 아주 잠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한 참 계시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말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을 지나면서 침을 뱉었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가라. 이방인의 길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고 이방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럴 때 자녀 떡을 자녀 빵을 개에게 준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 무역을 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이죠. 왜? 그 시대는 주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중에 보면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그럴 때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응? 이해를 못했다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리고 이방의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계시를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모든 계시가 다 들었습니다. 은혜 복음에 대해서. 3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요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요, 싸우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예, 구원은 받았어도 어린 아이들이다. 예,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되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또 한 번 내가 산고를 친다고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사실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장 보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잘 안 봐요 사람들이.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이 마음속에 다 외울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어야 돼. 지키는 게 바로 뭐 keep. 지킨다는 건 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어요. 예. 장로교에서는 칼빈 선생이 이걸 주석을 안 했다 가지고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안 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결론인데 본론 서론 본론만 하고 결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모든 선지서 시편 다 복음서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은사 받은 사람들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입만 벌리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은 자신의 걸 얘기하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나 그랬죠?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냐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거.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진짜 충만한 사람과 가짜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도 있어요. 또 짐승의 영도 있어요. 전도서 보면은 짐승의 옛날 개역에 보면은 짐승의 혼 이렇게 나오는데 킹제임스 보면 짐승의 영이 나와요. 짐승은 혼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 짐승은 혼이 없지. 영이 없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성경 보면 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이 잘못 기록되면 잘못된 대로 믿는 거예요. 3장 보면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옛날 개혁에는 혼이로 돼 있죠. 에? 혼이 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이 있고 짐승은 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혼, 소울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짐승은 소울이 없어요. 소울이 뭡니까? 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이 있죠? 여러분, 물고기에 지성이 있습니까? 에? 개가 지성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의, 지정의가 바로 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짐승이 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이라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기쁘면은 기쁜 사람은 막 얼굴에 이 미소가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슬프면은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면 잘못되게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걸 봤을 때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성경이 그런데 옳은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그렇죠. 세 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 분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아니고 사람 영으로 충만해도요. 성령 충만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감정 충만한데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4장,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4절 보겠습니다. 64장 4절.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뭘까요? 지금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왔지만 동일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예비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주님이 예비한 게 뭐냐? 앞에 나오죠? 이사야 64장 1절.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하늘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은 공간 같은데 사실 공간이 아닙니다. 문도 있습니다.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며 그러니까 산이 말이죠. 타는데 물이 끓는 것처럼 산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산이 막 녹아버리는 거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똑같죠.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시작된 일에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가끔 영화, 아마겟돈 영화 만들어가지고 뭐, 외계에서 오는 유성을 탁 가서, 참 우주왕복선 가져가가지고 핵무기 가져가서 그걸 터트려가지고 말이죠. 지구를 구하는 이런 영화도 만들어내고 그러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 유성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천군천사가 내려오실 때,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불이 많은지, 불이 센지 산들이 물처럼 끓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다 미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된 다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소망,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어날 때 어떻게, 단 한 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지만은 앞으로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날 겁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다 녹여가지고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녹인다. 완전히 녹여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regeneration.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거 regeneration. 우리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regeneration 그런데 우리 완전히 우리를 그냥 녹여가지고 새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잠깐요. 마태복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19장 28절에 보면요.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어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새 세대라는 것을 영어로 in th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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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도 녹이고 땅도 녹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꽉 찼습니다. 지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창조물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그 사군단들, 하늘에 있는 악의 무리들 말이죠. 그 다음에 땅도 악인들로 가득 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시 조성된다. Regeneration.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자꾸 반복이 됩니다. 옛날 했던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롭게 된 데 사는 거예요.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이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그러니까는 사람을 먼저 중생시키고 새롭게 한 다음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죄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아담의 진 죄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해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피를 통하여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는 이 일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5장, 66장을 쭉 읽어보세요. 앞으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66장이기 때문에 앞에 39장은 구약에 관한 거고 40장부터 66장은 27권은 신약처럼 돼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의 축소판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 66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고 이렇게 참 신비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그것을 기다린 사람은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죄인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가 거하는 새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우리가 계속 받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책망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을 마련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